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당시 1세기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그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리고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이런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아는, 전에도 비유를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고기 중에는 그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고기 사이즈가 달라지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그 잉어 종류 중에 하나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과에 있는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다가 넣으면 한 5cm에서 8cm 그냥 피라미처럼 아주 작은 그냥 그런 물고기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수족관에 넣어주고 연못에 넣어서 기르면 한 30cm 정도까지 조금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그냥 강에 풀어서 방류에 놓으면 1m 넘게 자라는 큰 물고기가 됩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어항 속에 갇혀서 나는 그냥 다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는 피라미야 그러면 피라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니까 큰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나도 큰 물고기인가 보다 생각하면 이제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되고 큰 강으로 나가서 아주 큰 물고기들을 보면서 자라면서 나도 저렇게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물고기가 이제 1m가 넘는 그야말로 대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작고 초라한 인생 남는 남들처럼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모님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나 잡고 초라한 인생으로 업으로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부를 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이 넓은 열방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반응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을 봐도 다 초라하고 다 무슨 가정에 좋은 일이 없고 고통만 있는 일찍 다 요절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열방에 많은 민족을 이루는 너는 민족을 이루고 열방에 복을 나누어주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위에 분명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주자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떤 경주인가 오늘 이 배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이 경주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야구 경기장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보는 경기장에 가면 가볍게 앞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어리더도 있고 응원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가벼운 그 경기에서 응원하는 그냥 이겨라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가벼운 응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름대같이 둘러싸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볍게 그냥 우리의 경주를 방관하듯이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평생에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앞서 달렸던 사람들, 이러한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던 그 믿음의 그 경주자들이 지금 우리를 다 둘러싸서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응원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이것이 가볍지 않은 아주 가치가 있는 경주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경주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먼저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하는 사람은 복장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당연히 가벼운 복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면 행군을 해야 되니까 멀리까지 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 물론 무거운 무기를 물론 들어야 하지만 쓸데없는 것은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은 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을 하고 외출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아마 우리가 다 짐을 줄입니다. 불필요한 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혹시 여기 금요 예배에 오시는데 혹시 오다가 그래도 모르니까 비가 올 줄 모르니까 우산도 놓고 또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에 혹시 도둑이 되면 어떡하나 기증품을 또 들고 오시고 뭐 보험도 들고 오시고 보험 증서도 들고 오고 혹시나 또 집에 못 갈지도 모르니까 침낭도 들고 오고 아마 이렇게 해서 예배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니까 아주 정말 가벼운 복장으로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짐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나의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예배 오시는데 예배 오는데 예배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릴 때 배가 고프면 난 안 돼. 그럼 가방에 막 빵도 넣고 기도할 때 물도 마셔야 돼. 물도 넣고 기도할 때 옆 사람 기도하면 시끄러워. 헤드셋도 막 챙기시고 기도할 때 나는 남들이 안 보지만 나는 복장이 중요해. 패션에 신경 써서 오실 거고 그게 안 되면 여기 못 오십니다. 이 복장으로는 절대 교회 못 가. 아마 그 뭐 복장이 중요하고 메이크업이 중요한 분은 아마 최대한 신경 써서 오실 겁니다. 그게 안 중요하신 분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뭐가 중요해? 그러면 그냥 생얼로 오시고 가볍게 오시고 다른 거 신경 안 쓰실 겁니다. 나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짐이 되느냐 짐이 아니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목적이 분명하면 가져갈 때 달라집니다. 혹시 자녀가 아침에 도서관에 간다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간다고 집을 나서는데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게임기, 축구공, 잡지, 과자, 라면, 또 화장품, 고데기, 드라이기 막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걸까요? 데이트가 있거나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의 목표, 내가 아는 나의 이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 시간, 에너지, 내가 어디에 지금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 나의 믿음의 정체성,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짐이 되는 것, 무거운 것은 꼭 죄는 아닙니다. 학생이 예를 들면 앞에 말한 대로 고데기가 죄입니까? 아침에 도서관에 가는 그 학생이, 여학생이 고데기 막 드라이기, 화장품, 뭐, 그루프 막 다 들고 갔는데, 죄는 아니죠. 따질 겁니다. 이게 죄냐고. 학생이 뭐 화장한다고 죄냐고 따질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 도서관에 가는 건 아니죠. 적어도. 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 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목적과 맞지 않는 잘못된 습관, 취미, 여가생활, 나의 라이프스타일 지금 내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겁니다.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내 시간, 에너지, 내 마음을 쏟고 빼앗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거룩한 삶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런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는 최대한 가볍게 경기에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경주에 나갔는데 내 옆에 예를 들면 중요한 시합에 나갔는데 내 옆에 있는 선수가 보니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기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복장을 봤더니 달려야 되는데 등산화를 신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등산화를 신고 등에는 아주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오늘 어쩌면 내가 오늘 이 세계적인 선수를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제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목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 짐이 있다면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긴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수록 방해를 이기고 단순한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밤을 새서 자기 시간, 에너지, 그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오늘 같은 금요일 밤에 그 대학가에 가면 대학생들이 금요일 밤이 되면 그냥 밤새도록 놉니다. 술 마시고 놀고 대학가에 흥청망청. 그리고 밤에 대학생들과 함께 금요예배 끝나고 한 11시 정도에 버스를 타면 그때도 아직 학생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 일찍 다시 캠퍼스에 가서 아침에 모임하려고 보면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놀고 놀았던 그 학생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적당히 놀지 않습니다. 놀겠다고 마음먹으면 아주 그냥 독하게 밤을 새서 그냥 밤을 불태워서 젊음을 불태워서 그렇게 놉니다. 아마 과거에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아마 그렇게 연애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연애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목표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생산성이 없는 신앙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성장과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 짐이 있다면 이것을 예수님 앞에 오늘 벗어버리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결단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경주자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일단 다음으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인다는 것은 덫이나 올가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놔서 미끼를 던져서 잡습니다. 이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회방하고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남겨놓은 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요 올가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윗의 장수인 요압과 그 다윗의 부하들과 그리고 압살롬 편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립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마당인데 압살롬은 아주 그 머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전쟁을 하는 마당에 자기 머리를 그냥 멋있게 그렇게 휘날리면서 전쟁을 하고 말을 타고 가다가 결국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요압이 와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겨놓은 그 죄가 언젠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사건을 만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 얽매이게 하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만 발목을 잡는 그 문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는 벗어버려야 된다고 경주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오늘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긴 장거리 경주를 우리가 한다면 지금 첫 경주를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마라톤과 같이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경주에 있어서 지금 내가 1등이냐 1등이 아니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먼 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달리는 것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경기를 달리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또 내 앞에 많은 사람이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지금 내 앞에 많은 선수가 나를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아 사람들이 지금 다 내 앞을 다 앞질러 가는구나 나는 글렀다 그렇게 포기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까? 장거리 경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달려가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패배의식을 갖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하는 것은 장거리 경주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느냐는 내 상황에 근거해서 참고가 될 뿐이지 이것이 앞으로 남은 내 경기를 좌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이 경계를 앞으로 달려야 하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매년 그 학생들의 체력을 검사하는 체력 검사가 있었습니다.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슨 턱걸이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멀리 뛰기도 하고 100m 또 뭐 큰 무거운 공을 던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15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큰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돌면 그 정규 그 트랙 사이즈가 400m입니다. 그래서 1500m 달리기는 세 바퀴를 돌고 300m를 더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중학교 즈음에 한 반 그 학생들을 나누어서 달리는데 약 20, 30명 나누어서 달리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시간 측정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1500m 달리기를 하면 한 두 바퀴 정도까지 달릴 때는 1등입니다. 선두그룹에서 막 신이 나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두 바퀴가 지나고 세 바퀴가 되면 이제 점점 뒤로 처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들어올 때는 중간쯤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뒤쪽으로 처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1500m 경기를 시작을 한다면, 예를 들면 한 바퀴 두 바퀴를 돌 때 1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신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남은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잘 달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 그 페이스를 조절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속도로 끝까지 달립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조금 지금 남들보다 잘 되는 것 같다고 우쭐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고 패배의식을 갖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안주하려는 마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패배의식, 열등감이 있다면 이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경주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경주자가 끝까지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은 먼저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 그 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그 하나의 대상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립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들어와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니까 다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말고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쭐해하지도 말고 우리들에게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먼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선구자, 개척자, 창시자를 말합니다. 모든 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이미 우리들에게 앞서 달리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 우리들에게 이미 달리면서 그것을 다 그 시뮬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앞서 가시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나의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들을 믿음으로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믿음을 돕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 이 12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앞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온전하지 않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때에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아브라함의 때에 아직 이 제사장이 등장하기도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전혀 갑자기 새로운 왕이요 제사장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앞에 말하는 대로 온전함을 레위 계통의 지파는 그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한 제사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로 하나님께 온전한 자기 신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완전한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내 자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좀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나의 종교성을 의지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문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처음 믿음을 심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문제를 이기라고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그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머뭇거리고 또 넘어져 있는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오늘 길게 적을 수가 없어서 짧게 적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실 수 있었던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동기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마귀에게 눌리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잔치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 승리의 날, 주님은 그것을,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믿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참으신 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난 경주자의 믿음은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 또한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 어려움, 사건, 오늘 본문에 이것을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 마치 그 징계를 당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어려움은 닥쳐오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해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믿음의 경주자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나에게 만약 그 내가 달려가는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고난이 오고 마치 징계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믿음의 경주자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고 심판하신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건 앞에 너희가 피곤하고 낙담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낙담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설명하기를 만약 그 부모가 자기 아들, 자기의 자녀가 잘못을 하는데 반복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둘 그 부모가 있겠느냐? 징계가 없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가 그냥 반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사생자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징계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은 옳구나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욕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만듭니다.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야.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방해들을 받아들이면 낙담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이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건 어려움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침체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실패감과 패배에 빠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 어려움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에게 끝까지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과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성실을 갑자기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 점점 더 깊은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 상황 형편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눈을 나에게 돌리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낙담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흰색이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사놓고 책을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 전체가 히브리서 12장 오늘 이 전체 내용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지하고 또 과거의 죄,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도 말고 마귀가 주는 거짓된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문제와 형편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주자의 믿음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말씀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더 우리를 연단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징계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말,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받아들이면 그 어려움과 징계 가운데 문제를 사건을 만날 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실패하고 왜 나는 넘어지고 왜 나는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을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낙담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고 그냥 거기에 자꾸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거기에 자꾸 그냥 주저앉고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그 사건 앞에서 그냥 문제만 해결되고 아무 내 영적인 변화도 없고 연단도 없이 그냥 어려움만 잠깐 지나가고 통과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여서 더 놀랍게 성장하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는데도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것을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변화도 없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소모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좋은 기회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고난, 또 징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아름다운 믿음으로 순금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나의 형편에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을 받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그 고3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그 산골에 자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 제가 생각할 때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그 사촌과 함께 바로 이웃에서 자랐는데 사촌들은 다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다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시골이 이제 저 혼자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그 사촌들이 다 서울로 유학을 가고 저만 이제 시골에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무조건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어린 마음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에 예수님을, 여름방학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겨울방학에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청소년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수련회를 처음 시작을 했다,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훈련받을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신청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훈련을 받는 그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주중에 계속 뭔가 모임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선교단체에 와서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잘 받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항상 훈련 받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도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 20대 때 훈련을 받으면서 20대가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든 마음이 뭐였냐면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20대는 다시 지금 생각해도 다시 그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통과한다면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그 족보상으로는 거의 5대 독자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형편에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저를 사랑으로 부모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신학대학에 와서 대학교 다닐 때는 기억에 남는 것이 한 5일간 굶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마 제 나이 또래 때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5일 굶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20대 때 정말 많은 사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신학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고난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20대 끝날 때까지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너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것이 그 20대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그날부터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그냥 멋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기름 붓고 부름 받은 다윗이 그날부터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 거하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가까이 있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거나 나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 연단하여서 정근갖게 만드는 승리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주자의 믿음은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잠시 잠깐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 유익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의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다 정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의 정도, 변화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경주자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경주자는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와 이 평강의 열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로운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은 믿음, 고난을 통과한 믿음,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믿음을 지키게 될 때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에 있는 이 어려움 자체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의와 평강에 이러한 큰 믿음을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연단될 때 내 안에 어느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의로운 믿음, 하나님만 그 신뢰의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평강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내 안에 또 아직 해결받지 못한 이 상처들, 우리가 이것을 품고 남겨두고 보호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온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고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 그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낸 그 믿음의 경주자들이 그 경기를 마치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한다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나는 달려가느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모습 또 나의 과거의 실패 나보다 더 앞에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내 자신에 대하여서 패배자의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주는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과 낙담과 우울함을 영적인 이 침체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름답게 연단하신다는 것,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진리를 먼저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뜨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